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
카프카의 편지 약혼녀 팔리체 바오어에게 프란츠 카프카 지음 성우 신소윤 읽음 그날은 종일 날씨가 나빴습니다. 그 실내와는 좀 불편했고요. 어두운 가운데 방을 지나면서 그대는 이제야 실내와 뒷굽이 익숙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실내화를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피아노 방에서 그대는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저는 원고를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원고 발송에 대해 사방팔방에서 우스운 조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중 어떤 것이 그대의 조언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는군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다른 방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때 저는 너무 기쁜 나머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죠. 그대는 원고를 베껴 쓰는 일을 좋아한다면서 베를린에 있을 때 어떤 신사, 어떤 이름이나 설명도 없는 이 단어의 울림을 저주합니다. 이에 원고를 베껴 써준 일이 있으며 막스에게 베껴 쓸 원고가 있으면 보내달라고 부탁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날 밤 가장 잘한 일은 우연히 잡지 팔레스티나를 한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저는 다른 모든 일은 용서받아야 합니다. 팔레스티나 여행에 관해 이야기했죠. 그대는 그때 제게 손을 내밀었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영감으로 제가 그 손을 끌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아노를 연주하는 동안 저는 그대 뒤에 비스듬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대는 한쪽 발을 다른 쪽 위에 얹고 여러 번 머리를 잡아당기고 있었는데 그러한 모습은 제가 앞에서 볼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피아노가 연주되는 동안 내가 단지 알고 있는 것은 그 머리 모양이 옆으로 조금 튀어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그곳 분위기가 산만해졌습니다. 브로트 부인은 소파에서 졸고 있었고 브로트는 책장 근처에서 바빴고 오토는 난로에 방열용 칸막이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막스의 책들에 대해 이야기가 오갔는데 그대는 아놀트 베어와 동양과 서양에 실린 논평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괴테 작품의 프로필레넴판 중에서 한 장을 넘기며 노르네 픽의 성을 읽으려고 했으나 끝까지 읽을 수는 없었다고 했죠. 이런 말을 듣고 몸이 뻣뻣해졌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대를 위해서, 그리고 모두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 말은 불필요하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무례한 말이 아니었나요? 그런데도 그대는 우리가 그대가 책 쪽으로 숙인 머리를 바라보는 동안 겉으로 보기에 구제불능인 그 상황을 여장부처럼 뚫고 나가시더군요. 무례한 말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예, 온건한 비판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대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사실일 뿐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대는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볼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그보다 더 좋게 해결될 수는 없었겠죠. 그리고 저는 우리 모두가 그대에게 조금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분 전환을 위해 브로트는 프로필렘판의 사파분을 가지고 와 그대에게 팬츠 차림의 괴테를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대는 그는 팬츠 차림으로도 여전히 왕입니다. 하는 구절을 인용했지요. 이 인용은 그날 밤 그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불만으로 거의 목이 눌리는 느낌이었는데 무엇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이끌었는지 자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관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대는 드디어 방 밖으로 급히 나가 구두를 신고 돌아왔는데 그 신속함을 전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브로트 부인이 가젤량과 두 번이나 비교를 했는데 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대가 어떤 모자에 고정핀을 어떻게 꽂았는지 정확히 기억합니다. 모자는 꽤 컸고 테두리 쪽은 흰색이었습니다. 골목길에서 제게 비교적 흔히 일어나는 몽롱한 의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나 자신의 무능함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분명히 인식할 수 없습니다. 페를가에서 그대는 저에게 아마도 저의 지나친 침묵을 깨기 위해서인지 제가 어디에 사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가는 길이 같은 방향인지를 듣기 원했던 것인데 비참하게도 바보인 저는 그대가 혹시 제 주소를 알고 싶어하는지를 되물었죠. 왜냐하면 그대가 베를린에 도착하자마자 곧 불타는 열의로 팔레스티나 여행에 대해 편지를 하리라고 가정했기 때문이며 나의 주소를 모르는 절망적인 상태에 내맡겨지기를 그대가 원하지 않는다고 가정했기 때문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때 저질렀던 실수로 인해 집으로 가는 동안 내내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방에서 그리고 다시 거리에서 프라하 지국의 어떤 시인사를 화제에 올렸지요. 그대는 그날 오후 그 남자와 흐라드신으로 가는 마차에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이 남자의 존재는 조금 전부터 불확실한 결심 속에서 머리에 떠올리고 있던 일. 곧 다음 날 아침 일찍 꽃을 들고 정거장으로 마중 나가는 일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대가 출발하는 이른 시간에 꽃을 사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단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옵스트가와 그라벤가에서 브로트가 주로 대화를 이끌었고 그대는 어떻게 어머니가 그대의 손뼉치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시는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일에 대해선 설명이 더 필요합니다. 그 밖에 프라하와 베를린의 교통사정을 비교하는 데 많은 시간을 낭비했지요. 제 말이 맞다면 그대는 오후 간식을 호텔 맞은편에 레프레젠타치온 하우스에서 먹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로트는 그대 여행에 관해 조언을 해주었고 식사를 할 수 있는 정거장 이름을 몇 군데 말해주었습니다. 그대는 식당 차에서 아침을 들 생각이었죠? 지금 막 생각이 나는데 우산을 기차에 두고 내렸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 사소한 일, 저에게는 사소한 일입니다는 제게 그대의 이미지에 대한 새로운 면을 일깨워주었습니다. 그대가 아직 짐을 꾸리지 않았다는 것과 그런데도 여전히 침대에서 책을 읽으려 한다는 말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전날 밤에 그대는 새벽 4시까지 책을 읽었다고 했잖아요. 여행 중에 책을 읽기 위해 부요른센의 도시와 항구의 깃발, 안데르센의 그림 없는 그림책을 갖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대가 그런 책들을 가져왔으리라고 추측했어야 했는데 그런 일은 당연히 제 인생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호텔로 들어가면서 좀 당황한 나머지 그대가 들어간 회전문의 같은 칸에 들어섰습니다. 거의 그대의 발을 밟을 뻔했죠. 그러고 나서 우리 세 사람은 당신이 곧 들어가 사라질 승강구 그리고 문이 막 열리던 승강구 옆에 급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대는 급사와 당당하게 간단한 말을 나누었는데 그 소리가 잠시 멈추고 있으면 아직도 내 귀에 울립니다. 가까운 역까지 가는데 마차를 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대에게 설득시키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대는 프란츠 요제프역에서 출발하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작별을 고했고 저는 다시 한번 팔레스티나 여행에 대해 서툴게 입을 뗐죠. 이 순간에도 그날 밤 팔레스티나 여행에 대해 왕왕 언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일을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대략 비록 많은 생략이 있었지만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아 생략한 일까지 포함해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그날 밤의 모든 외적인 사건들입니다. 아마도 그동안 브로트 가족과 함께 한 달 이상의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많은 일들이 기억 속에서 지워졌습니다. 제가 그 일들을 쭉 기록한 것은 그날 사람들이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그대의 말에 대해 답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에 대한 기억이 남아있는 한 언젠가 적어두려고 했던 생각을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대는 이 엄청난 양의 편지지를 보고 놀라시겠지요. 그런 뒤 그 원인이 된 자신의 말을 저주하고 다음엔 그 모든 것을 읽어야 하는 자신을 저주하고 있겠지요. 어쩌면 가벼운 호기심에서 끝까지 읽을지도 모르고 그동안 차는 다 식어버릴 것입니다. 결국 그대는 기분이 나빠져서 그대가 좋아하는 모든 걸 걸고 맹세하기를 어떤 경우에도 나의 기억을 그대의 기억으로 보충하지는 않을 거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대가 그 노여움 때문에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그 보충이 처음의 기록만큼은 수고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제가 그대에게 준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제게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대는 정말로 내게서 벗어나 쉬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안부를 전합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초콜릿을 얼마나 오랫동안 상하지 않게 보관할 수 있을까요? 그대 프란츠 K.
KBS 오디오북
열 번째 1912년 10월 29일 존경하는 아가씨, 지금 바쁘긴 하지만 중요한 일이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편지를 사무실에서 쓰지 않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그대에게 편지 쓸 시간이 여의치 않습니다. 사무실 일은 전적으로 제게 맞지 않습니다. 또한 제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대는 제가 그저께 편지처럼 한없이 긴 편지로 이미 그 일로 질책하긴 했으나 책 읽는 시간뿐 아니라 쉬는 시간까지 빼앗고 그대로 하여금 많은 분량의 답장을 빨리 하도록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고된 근무 뒤에 갖는 당신의 저녁 시간을 성가시게 한다면 나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제 편지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니 당신도 달리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당신은 저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입니다. 너무 중요해서 서두르다 보니 장황스러워졌군요. 긴 편지를 써서는 안 됩니다. 재편죄 상관없이 당신이 제게 편지를 쓰고 싶은 생각이 드는 밤이라도 안 됩니다. 아무리 당신의 사무실에 대해 즐거운 상상을 한다 해도 방에 혼자 계시나요? 당신을 저녁 늦게까지 사무실에 붙잡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섯 줄만. 그래요. 그 정도는 밤에 이따금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잔인한 말을 하게 됩니다만 긴 편지 대신 다섯 줄 정도의 편지는 더 자주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문 앞에서 당신의 편지를 보게 되면 이제 그 편지들은 점심때쯤 옵니다. 당신에 대한 모든 배려를 잊고 맙니다. 그러나 편지를 쓴 시간 표시를 읽어보거나 제가 당신의 산책 시간을 빼앗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는 다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만일 당신의 두통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면 파라미돈 진통제를 먹지 말라고 충고할 권리가 있을까요? 대체로 언제 산책을 가나요? 일주일에 두 번은 체조, 세 번은 교수에게, 교수에 관한 그 편지는 분실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시간이 얼마나 더 남아있습니까? 그리고 일요일엔 뜨개질, 왜 그러시죠? 당신이 자신의 쉬는 시간을 그런 류의 일에 소비한다는 것을 어머니가 아시면 기뻐하실까요? 특히 당신의 편지에 의하면 어머니는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이자 가장 즐거운 친구인 듯한데요. 당신이 이 모든 것에 대해 다섯 줄로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에 대해 쓸 것도 없고 곰곰이 생각할 필요도 없으며 자신을 비난할 필요도 없이 서로를 조용히 바라보면서 귀 기울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호의와 이해에 따라 저는 또 제가 그래야 하는 대로 말입니다. 그대 프란츠 케이.